역사고전 강의 12번째입니다. 12번째 오늘은 제7강, 역사고전 강의 제7강을 마저 하고 3장을, 옥스퍼드 세계사 3장을 마저 하겠습니다. 옥스퍼드 세계사 3장은 오늘 할 부분이 좀 분량이 많은데 자잘한 설명이 많아서 분량이 많습니다. 자, 역사고전 강의부터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역사고전 강의 제7강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역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역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태인데 이 자연적인 사태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심성구조로까지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 제7강의 설명을 보면 이 역병은 아테나의 사람들의 인내심과 도덕심을 무너뜨리고 동족을 향한 대량 살육에 추악한 전쟁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젖힌다. 대량 살육에 추악한 전쟁. 그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케르키라 내전이죠. 케르키라는 아테나이하고 동맹을 맺고 있던 나라예요. 이게 공수동맹, 공격과 방어 모든 것을 함께하는 동맹은 아니고 케르키라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아테나이가 도와주는 그런 것. 아테나이가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케르키라도 함께 오는 것. 그건 아니고 그게 방어 동맹이죠. 방어 동맹. 케르키라를 아테나이가 케르키라하고 동맹을 맺게 된 이유는 케르키라하고 직접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는 코린토스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죠. 코린토스는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가장 앞쪽에 있는 나라, 앞쪽에 있는 폴리스. 내가 내 나라를 생각하면 되겠죠. 케르키라의 뒤에 있는 아테나이아. 그 다음에 케르키라하고 아테나이가 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코린토스와 스파르테가 한쪽에 있고 라케다이몬이 한쪽에 있고 요게 이제 케르키라 내전이라고 하는 게 에피담노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상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시작점이었죠. 그런데 케르키라 안에 민주파하고 과두파하고 이른바 내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케이건 교수의 그 111페이지 케이건 교수의 설명을 보면 일단 포로로 잡혔던 코린토스가 포로로 잡았던 250명가량의 케르키라인을 귀환시켰어. 그리고 이 케르키라 사람들 그렇게 포로로 잡혔던 250명가량의 케르키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스파르테 동맹에 즉 펠로폰네소스 동맹에 우리 케르키라가 가담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테나이와의 동맹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중립 노선이었으니까 중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케르키라 미네에서는 민주파가 세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테나이와의 방어 동맹을 재확인하면서도 동시에 펠로폰네소스 사람들과도 친구로 잘 지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아테나이 내부에서 과두파와 민주파 사이에 이제 아니 케르키라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겠죠. 이게 이제 하나의 전선이 생긴 내부에. 케르키라 내부에 과두파와 민주파의 전선이 생기는데 그 전선은 동시에 과두파는 코린토스를 통해서 스파르테에 연결되는 것이고 민주파는 아테나이에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상대방을 절멸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완전히 쓸어 없애버리는 단계. 그게 내전의 1단계가 되면 그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히 상대방을 없애버리는 것인데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나아가지는 않죠. 과두파가 우선 민주파 소속인 페이티아스를 비롯한 6명, 그 페이티아스를 비롯해서 6명을 살해하고 아테나이로 민주파 동료들이 이제 도망을 가죠. 그게 이제 가서 어떻게 해요? 아테나이한테 외세의 개입을, 아테나이의 개입을 요청하죠. 그러면 이제 내전 2단계, 외부 세력의 개입. 그 다음에 외부 세력이 올 거라는 것을 고려해서 내부 세력들이 서로 갈등 단계 들어간다. 그럼 케르키라 내전 3단계. 그쵸? 내전 3단계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4단계로 가죠. 이제 내부 세력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부에서 지금 114페이지에 보면은 내부 투쟁 단계에서 민주파가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파가 내부에서 승리를 한다? 과두파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 완전히 망했죠, 사실은. 망하니까. 스파르테가 개입을 합니다. 스파르테가 개입하니까 아테나이도 자연스럽게 개입됩니다. 요 케르키라 내전 4단계 이게 되죠. 4단계가 됩니다. 즉 외세에 의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시리아 내전, 레바논 내전. 야, 레바논 내전, 그러면 제가 기독교의 역사 거기에서 레바논 내전에 대해서, 레바논 마론파 중세 오리엔트 교회들, 거기에서 레바논의 마론파 기독교도 있잖아요. 그 마론파 기독교도들이 중세부터 있었어요. 지금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내전이 그 바로 그 마론파 기독교도와 무슬림 여타의 세력들과의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레바논 내전 하면은, 아이고, 레바논 내전이 언제쯤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면요. 제가 해병대에 있을 때, 80년대 초죠. 레바논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유엔 평화유지군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에도 평화유지군을 요청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것을 레바논에 파병한다는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그때 해병대도 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해병대도 간다. 전두환 때니까 아무래도 육군 특전사는 전두환의 똘마니 부대였잖아요, 그때. 그러니까는 외국으로 안 보낼 것 같고 해병대는 보낼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들 그 무렵에만 해도 월남전에 갔다 온 아주 장기 복무한 하사관들이나 장교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근무하던 부대의 그 대대장도 월남 출신이었어요. 중령인데. 그래가지고 저도 레바논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그때 해병대가 파병이 되고 레바논 그 가는 사람 모집을 한다 그러면 다 각자 자기 좋을 대로 이제 소문을 재해석해서, 제가 해병 7년대에 있었는데 7년대가 중심이 돼서 간다더라 막 그래가지고 진짜 부풀었었죠. 그냥 한국이 이제 떠나고 싶으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떠나보고 싶었던 거죠. 지금 이라크 파병 가고 그런 뭐 동명부대, 아크 부대 이런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그런 거였죠. 하여튼 자, 헛소리 그만. 죄송합니다. 레바논의 마론파 기독교도들과 무슬림과 시아파, 수니파 이런 이제 내전이 벌어졌는데 그 내전에 개입하는 외세들이 있죠. 프랑스도 만만치 않게 이제 레바논의 식민지, 레바논이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개입이 될 테고, 또 이어서 시리아 내전도 지금 러시아가 개입돼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 내전도 그렇죠. 쿠르드족도 있고 IS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지금 쿠르드족이 IS를 제압하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쿠르드족도 어찌하지 못 예전에처럼 그렇게 무시받는 세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관심사를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이번에 지네들이 나라를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러잖아요.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에미레이트가 에미르라고 하는 아랍어에서 나온 말인데 장군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쇼군. 토우죠. 토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에미레이트 연합 아프가니스탄 뭐 그렇게 국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전이 계속되고 있죠. 파슈툰족. 이런 내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이제 각각의 족속들에 대해서 외세의 개입도 있을 테고, 파키스탄에 또 파슈툰족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 미합중국도 거기 외세로서 들어갔다가 지금 저렇게 나왔는데 그게 무슨, 여튼 이게 지금 케르키라 내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테나이하고 스파르테라고 하는 외세가 어떻게 내부의 세력과 결합되어서 작동하는가, 이 단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거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참 그 국제정치학의 고전은 고전이에요. 그 관점이 뭐가 됐건 간에 투클레스의 아들 114페이지 보면 케이건 교수의 그 설명. 투클레스의 아들 에우리메돈이 이끄는 60척의 아테나의 함대가 레우카스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펠로폰네소스인은 도망쳐야 했다. 이제 위험에서 벗어난 민주파는, 아테나이가 강력하니까 민주파가 내전의 강력한 동기인 분노와 증오를 폭발시켰다. 정치적 지형은 단순한 살인으로 타락했다. 이게 이 부분에 중요합니다. 민주파는 내전의 강력한 동기인 분노와 증오를 폭발시켰다. 정치적 처형은 단순한 살인으로 타락했다. 내전의 최종 결과물이 그거예요. 대학살. 그리고 이에 대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3권 81장에 투키디데스의 서술이 길게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 저도 책 읽을 때 이렇게 인용이 길면 그냥 쓱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거기 제가 114페이지에 말해놨잖아요. 길지만 찬찬히 읽으며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길지만 찬찬히 읽으며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 여러분들 요거 길지만 찬찬히 읽으며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그 서술들을 보면요. 115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눈에 띄는 적은 모조리 잡아 죽였다. 함대가 입항하자 그들은 선원이 되라고 자신들이 설득한 자들을 배에서 끌어내 죽였다. 그 다음 줄에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받기를 거부한 탄원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대부분 그거 신전 안에서 서로 죽였다. 죽였다라는 문장으로 계속 끝나죠. 잡아 죽였다, 끌어내 죽였다, 서로 죽였다. 더러는 나무의 목마에 달아 자살하고 더러는 다른 방법으로 목숨을 끊었다. 그 다음 문장도 시민들을 계속 학살했다. 그 다음 문장에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죽였고 빚을 준 까닭에 채무자의 손에 죽기도 했다. 자, 모든 문장이 죽었다, 목숨을 끊었다로 끝나요. 그 다음에 죽음은 온갖 모습으로 다가왔고 그러한 상황에서 있을 법한 모든 일이 아니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그 다음 문장들이 정말 압권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도 했고 신전에서 끌려나와 신전 옆에서 살해되는 사람들도 있었다. 디오니소스 신전에 감금되어 그 안에서 죽는 자들도 더러 있었다. 네. 이 무서운, 이 문장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데. 아니, 길어요. 꽤 긴데. 이 모든 문장을 죽었다라는 걸로 끝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죠. 예. 표면상으로는 민주정부를 전복하려는 죄명이 씌워졌으니까 표면상으로는 이념을 내건 전쟁인데 사실은 개인적인 원한과 채무, 이게 민간인 학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있을 법한 모든 일, 인간사가 모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온 나라가 전장이 되었다. 전쟁터가 되었다. 그 전장의 모습을 그 기록한 책들 또는 발굴해서 내놓은 책들, 그런 기록하는 책들 읽어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무차별적인 대량살육이 계속해서 행해지죠. 투키디데스는 84장에서, 3권 84장에서 이런 종류의 불법 행위는 분명 케르키라에서 처음으로 자행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요게 이제 전쟁을 만들어내는, 바로 이어져서 이제 투키디데스가 전쟁은 스턴 티처, 잔인한 교사,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죠. 네, 제 7강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분량은 짧아도 차분하게 음미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 팩트들을, 역사적 사실들을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태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극단적인 상호 절멸의 상태로까지 이끌고 가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옥스퍼드 세계사 3장, 지난번에 자연알아가기, 생물 길들이기, 거기까지 했죠. 에너지와 불, 생물 길들이기까지 했죠.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하겠는데, 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결론 부분부터 읽어봤어요. 그런데 결론 부분이 앞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집약을 잘 한 것 같지 않은데, 결론도 뭐 따로 노는 부분이에요. 네, 130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니까 한 30페이지 정도 걸쳐서 되는데, 130페이지, 지난번에 네모치라고 하는 그 문단이 있었죠. 집, 화덕, 가마, 바로 위에 문단을 네모를 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연을 알아가고 그렇게 해서 동물과 식물을 길들였다. 그런 것이 말하자면 신석기 농경으로 가는 출발점이죠. 길들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짓고 불 피우고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도구를 만들고 하면서, 그래서 집과 화덕과 가마 이런 게 나오죠. 네, 131페이지 보면 매머드 뼈로 만든 그것이 있고, 그 밑으로는 그 좀 동물 유기체들로 만들지 않은 그런 집들이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그 집, 화덕, 가마에서 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132페이지에 그 문단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건축된 공간이라는 개념 있죠. 건축된 공간 관념. 그거는 뭐냐? 불을 피운 자리 주변의 집 표면을 인위적으로 에워싼 증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동식물을 이제 길들인 것보다도 훨씬 이전에 일어났다. 그렇게 돼 있죠. 불을 피운 자리 주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에워 쌌는데 처음에는 동물 뼈 이런 걸 활용했지만 131페이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주요 재료로 쓰인 게 다듬돌과 진흙벽돌입니다. 그 133페이지 사진을 보면 그게 바로 진흙벽돌집 군집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진흙벽돌집 군집을 만들었고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그렇게 건축된 공간, 건축된 구조물은 공간상의 연계와 의존, 조상과 망자에 대한 암시를 통해 시간상의 연계와 의존을 강조했다고 중요한 부분이죠. 공간상의 연계와 의존은 이제 이웃집들을 서로 이렇게 이어붙였다는 것이고 조상과 망자에 대한 암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집집마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단 같은 것,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제사 지내는 공간 또는 조상과 망자를 모시는 곳, 이런 것을 이제 그곳에 두게 되었다. 다른 부분은 그런 곳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축된 구조물은 그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이어지는 섹션, 에너지와 불, 거기에서 집과 가마 모두 건축된 공간의 핵심 특징 그랬는데 가마 아래 보면 화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집, 화덕, 가마 요 세 개가 핵심. 그 문단에 맨 아랫줄에 화덕을 중심에 둔 건축된 공간은 불 조작수를 실험하는 하나의 연속적인 무대를 제공한다. 지금 중요하죠. 부엌을 중심으로 해서 주방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물이 건축 구조물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변화된 것은 정말 현대에 와서 자 당연하게 화덕 중심으로 건축이 생기는 거고 그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화덕만이 아니라 가마죠. 가마. 가마가 있다 그러면 금속을 녹여서 도구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철에 관한 얘기가 135페이지 맨 위에 있고 구리에 관한 얘기가 아래 문단에 있습니다. 구리는 이따금 그러니까 철, 구리, 그죠? 가끔 그 플라스터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석고나 석회, 물, 모래 이런 걸 뒤숙여서 만드는 미장재죠. 그 플라스터로 그 만들어진 석회 플라스터로 만들어진 그 유물이 그 136페이지에 있죠. 지금 철, 구리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면 불에 구운 점토 이렇게 있고 137페이지에 보면 구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석을 혼합한 청동이 있다 이거죠. 그럼 지금 청동까지 나왔어요. 137페이지 맨 아래 문단에 보면 밑에서 넷째 줄에 수천 년간 청동은 갖가지 실용적 용구, 승마, 부속물, 바퀴 달린 운송수단을 그리고 다양한 칼날과 칼, 무기를 생산하는 데 쓰였다. 학자들은 이 다용도 신소재. 아, 좋은 표현입니다. 청동을 다용도 신소재라고. 실용적인 도구, 그 다음에 무기, 다용도 신소재.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 말이잖아요. 청동기 시대. 이 청동기라고 하는 게, 청동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38페이지 위에, 맨 위에 줄에 보면, 청동기 시대 사회들은 엘리트와 전문가가 있는 위계적이고 복잡한 조직으로 그려져 왔다. 네. 청동기의 출현이라고 하는 게. 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물과 토양 다스리기. 아이고,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농업이니까. 바로 그 이어지는 문단에 물줄기에 대한 인간의 개입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첫째가 비가 내려, 강우, 비가 내린 다음에 그게 바다로 가는 물의 여행을 늦춘다. 그게 뭐겠어요? 그 계단식 경작이죠. 둘째가 저수지에서 물을 물리적으로 길어 올리거나 물길을 고지로 돌리는 중력에 도전하는. 아, 이건 우물이구나. 그 다음에 셋째가 물길을 완전히 인공적으로 만들어 경관 전역의 배수 패턴에 도전하고 그 패턴을 재배열하는 것이다. 첫째는 널리 실현됐고 둘째도 우물의 형태로. 셋째는 나중 장들에서 다루는데 제4장이 뭐냐? 농민의 제국들이에요. 제4장에서 다루겠죠. 그러니까 요 시기에는 신석기 농업혁명 이 시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신석기 농업혁명. 계단식 경작과 우물 요 정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계단식 경작에 대해서 그 이제 예쁜 멋있는 티베트 고원의 계단식 경작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그냥 경치가 좋구나라고만 그동안 생각해 왔는데 뭐 당연히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거라 생각해 왔는데 한 가지 이 책 옥스퍼드 세계사를 읽으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140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그 계단식 경작지가 일련의 필연적인 사회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계단식 경작지의 모든 농민은 위쪽 농민들의 선택에 종속되는 동시에 아래쪽 농민들의 번영을 좌우하게 되었다. 되게 새롭게 알게 된 계단식 경작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래쪽이 농사짓기 편하니까 아래쪽이 좋겠다라고만 막연히 그냥 딱 인상, 그냥 첫인상으로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까 위쪽이 더 센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물 안 줘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회적 관계가 있구나. 참, 책 읽어서 알게 되는 좋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범람이라고 돼 있죠. 141페이지. 측면 기석을 범람시키는 방법으로 유석을 늦추었다. 이제 속도를 늦추는 방식이 계단식 경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범람, 측면 기석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뚝 옆으로 넘어가게 하는 요게 두 가지가 계단식 경작과 범람. 이게 이제 첫째 방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옛날 초기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나일강의 범람으로 농사를 지었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뭘 그럼 그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니까는 1단계 강우가 바다로 가는 빗물이 바다로 가는 1단계에 해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집트도 그렇게 선진적인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초창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측면 기슭을 범람시키는 방법. 이 구릉성 산지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둘째 방법이 우물. 우물에 관한 얘기가 있죠. 자, 그러면 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다면, 그러면 물과 토양을 다스리기 했으니까, 물을 다스리는 방법은 나왔어. 그럼 이제 토양을 다스리는 방법이 나와야겠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사람 힘으로 하는데, 뭐, 곧바로 그, 가래, 곡괭이, 괭이 등의 농기구가 사용되었고, 그게 동물의 견인력과 결합해 경운 기술을 낳았다. 갈아 쟁기질을 하게 된다는 거죠. 143페이지에 그 농민 이집트 벽화에 그려져 있는 무덤 벽화에인데 거기 보면 저는 그게 그냥 막연히 쟁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면 쟁기에 상응하는 선사시대 도구는 아드라고 합니다. 그냥 아드의 끝은 지면을 파고드는데 설계와 사용법에 따라 얕게 또는 깊게 파고들 수 있다. 그렇지만 흙을 뒤엎지 못한다. 흙을 뒤엎어야 쟁긴 거예요. 아, 쟁기와 아드의 구별 이 정도도 해두는 게 참. 이 나이에 이거 알아서 뭐 하겠냐고요? 그냥 알면 좋잖아요. 알면 좋잖아요. 잡초도 제거하고 그런 건 아드고 흙을 뒤엎으면 쟁기구나. 네. 그리고 이제 아드 옆에다가 염라를 붙이면 이제 후대에 진짜 쟁기만큼 흙을 파헤칠 수도 있게 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자연을 알아가고 생물을 길들이고 그 다음에 그러기 전부터 이제 거주지가 생기고 에너지와 불을 이용해서 다용도 소재, 아까 그 다용도 신소재인 청동기까지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물과 토양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죠. 순서가 정착하는 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왜 정착을 하느냐? 145페이지 맨 위에 보면 1년생 작물들의 생활 주기를 넘어 농지를 돌보고 개량하는 수년의 시간으로 확대. 그런 말 있죠. 이제 농지라는 것에 매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농지에. 땅에 매이잖아요. 땅에. 이게 이때부터가 이제 부동산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농지를 돌보는 농민 개개인의 생활 주기 이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 문장 주요 1년생 작물들의 생활 주기를 넘어 거기 그 문장 수년의 시간으로 확대 그리고 농지를 돌보는 농민 개개인의 생활 주기 이상으로 확대.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기만 하겠어요. 1년생 작물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년생 식물들을 이렇게 도입하게 되고 이렇게 식물에 대한 얘기가 일단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에 보면 145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앤드루 쉐라트는 이거 되게 좀 중요한 이것도 새로운 읽기에 새로운 발견. 농업 초기 수천인의 특징으로 1차 생산물이 고기. 우리는 이제 젖을 짜먹는 것부터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고기가 있고 그러다가 기원전 4000년기, 3000년기 이르러서 성체로 자랄 때까지 오랫동안 관리한 살아있는 동물에게서 얻는 2차 생산물로 또 강조하는 농업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2차 생산물은 우유, 견인력, 털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고기에서 우유로, 고기에서 우유, 털, 견인력으로 이렇게 갔다 이거죠. 당장 잡아먹고 치웠는데 나중에는 그렇게만 할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유념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46페이지에 문단 생산 새로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쉐라트는 이 요소들을 2차 생산물 혁명이라는 개념으로 묶어냈다. 죽은 동물을 활용한 생산물들은 모두 1차이고 살아있는 동물을 활용한 생산물들은 모두 2차였다. 우유짜기가 그러니까 중요해졌다는 거죠. 네, 우유짜기. 다른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사시대 농업의 두 단계라고 할 때 흔히 우리가 149페이지 위에서 보면은 맨 윗줄에 보면 초기 농업 전기에 작은 농지에서 이루어진 성긴 경작과 후기에 큰 농지에서 이루어진 조밀한 경작. 앞에 것을 조방농업이라고 그러고 후에 뒤에 것을 집양농업이라고 하죠. 예. 요것들에 대한 설명이 농업의 두 단계에서 쭉 이루어지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조방농업, 집양농업.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그 편견으로까지 굳어진 학설을 논박하는 게 있는데 이게 150페이지에 조방농업 이후의 집양농업 단계 역시 새롭게 그려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단계를 가리키는 유명한 경제사학자들의 경제사가들의 그 개념이 있는데 한 사람이 마르크스의 아시아적 생산양식이고 한 사람이 비트포겔의 동양적 전제주의예요. 비트포겔의 이 개념을 가지고 뭔가 설명한 사람이 마빈 해리스, 문화의 수수께끼, 음식 문화의 수수께끼 그거 쓴 사람인데 비트포겔이나 마르크스의 이 개념은 이제 논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근거한 설명들은 다 논박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아시아적 생산 양식과 동양적 전제주의, 뭐 물의 올가미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포겔. 제가 그 마빈 해리스 책 옛날에 꽤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 저번에 책 정리하면서 버렸어요. 읽을 필요 없으니까. 비트포겔은 수자원 관리를 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개념 모두 중국과 인도의 체제를 굉장히 이제 허술하게 이해를 했고 오히려 결정적인 논박은 뭐냐면요. 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사람을 동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전제주의적인 어소리테리안 권위주의적인 또는 토탈리테리안 전체주의적인 권위주의 체제가 나타났다. 요게 이제 그 아시아적 생산 양식과 동양적 전제주의인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고학 증거에 따르면 150페이지 맨 밑에 과거와 당대의 복잡하고 정교한 수자원 관리 체제들은 전제적 엘리트층의 지배를 받지 않았거나 그런 지배에 앞서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고고학의 증거들을 계속 봐야 돼요. 머릿속에서. 이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요 두 개가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전제적 엘리트층의 지배하고 복잡하고 정교한 수자원 관리 체제가 필연적인 연관관계에 있지 않더라. 그게 필연적인 연관관계에 있다고 보는 게 마르크스와 비트포겔이에요.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농업의 두 단계에서 중요한 지점 15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거기 중요한 부분 집양농업 단계에는 몇 가지 되풀이되는 테마가 있다. 농민이 특정한 농지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게 뭐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죠. 물의 흐름, 토양, 동물, 몇몇 작물에도 지속적으로 헌신하게 된다. 이제 농사 짓는 거죠. 평생을. 앞날을 내다보는 투자가 관계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언제쯤 비가 온다. 언제쯤 뭘 해야 된다. 에너지 측면에서 투자는 주로 생산적인 토장에 집중되었고 축력, 가축의 힘 및 금속기술과도 여러모로 관련이 있었다. 이 부분. 집양농업 단계에는부터 여러모로 관련이 있었다. 이 부분 중요해요. 이 부분 네모를 쳐놔야 돼요. 세 줄 이상 중요한 부분이 세 줄 이상이니까 여기를 네모 쳐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이 부분에.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 알아가기부터 시작해서 뿌리 내리기까지 여기까지가 한 묶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봉거지와 방랑자, 괴베클리 탭의 유적 뭐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정주하는 사람하고 유목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냐? 그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153페이지에 음식의 지구화와 유라시아 횡단교환이라고 하는 그 제목 있죠. 그 섹션 제목 바로 위에 보면 두 방식은 언제나 서로 뒤얽혔으며 본거지가 더 안전할수록 더 야심찬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거기서 중요한 말은 두 방식은 뭐냐면 두 방식은 본거지를 가지고 사는 방식하고 방랑하는 방식. 근데 이게 언제나 서로 뒤얽혔다. 요거 좀 딱 알아둘 필요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농업 정주민하고 유목민은 서로 얽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편견으로 갖고 있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그다음 음식의 지구와 유라시아 횡단, 이거는 이제 횡단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는데 실크로드의 전신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짝 볼 수 있어요. 155페이지 딱 중간쯤에 내륙 아시아 산악 회랑지대라고 돼 있죠. 알타이 산맥부터 힌두쿠시 산맥까지. 이 지대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이후 다양한 제약물품을 수송하는 데 쓰였고 결국 실크로드의 전신이 되었다. 아, 실크로드라고 하는 게 저 먼 옛날부터 어쨌든 사람들이 다니던 곳에 세워졌구나. 저는 그냥 당나라 때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실크로드 그 일곱 개의 도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 보면서 또 정수일 교수님 그 책 읽으면서 그런데 신석기 시대부터군요. 내륙 아시아 산악 회랑지대 그 지역에 실크로드의 전신이 있었구나. 그 정도. 그 다음 재구성된 자연 그것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꼭 유념해 둬야 되는 것은 158페이지 윗줌으로 가면 현저한 기후변동이 사회조직의 심대한 변화와 정치적 조직화 및 통제제도의 쇠퇴에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로 위에 문명의 붕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현저한 기후변동이 문명의 붕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사회조직을 심각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고 정치적 조직화와 통제 제도를 쇠퇴시킬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결론에서 이 세계여행에 나선 호모사피엔스가 했던 활동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첫째가 넓은 토지에서 초목을 벌채했다. 네, 넓은 토지에서 초목을 벌채했다. 둘째가 160페이지, 생물의 유전자에 영향을 주었다. 이게 생물 길들이기죠. 셋째가, 이거 심각한데요. 셋째가 가장 눈에 덜 띄면서도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뭐냐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비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두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은 이 장에서 살펴본 기간이 끝나갈 무렵 두 기체의 농도는 그 이전 간빙기들보다 농도보다 20에서 50% 더 높았다. 일각에서는 두 기체의 농도 상승을 홀로세의 끝, 즉 우리 종의 대륙 횡단 여행의 얼결이 이루었던 시대의 끝을 알리는 표지로 삼았다. 그렇군요.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비율이 높아졌군요. 그로써 홀로세가 끝나고 새로운 지질시대인 인류세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 생태계의 제1동인인 시대로 제시되었다. 그렇죠. 인류세가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인류세예요. 인간의 활동이 지구 생태계 제1동인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넷째 줄에 가장 중요한 점은 지구 생태계 전체가 의존하는 기후 내 기체 균형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그게 인류세의 인간 활동이 만들어내놓은 최종 결과입니다. 옥스퍼드 세계사 3장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